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우, 아침부터 씻지도 못하고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 집만 고장난 줄 알았더니 창밖을 보니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수도가 끊겨버린 거죠.
와, 그건 재난 수준인데요?
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벽 뒤에 숨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파이프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아, 뭔가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이 진짜 그 마시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여기서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라고 믿었던 건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아, 인공지능 모델들이요?
네. 그리고 그 물을 하루아침에 확 끊어버린 건 다름 아닌 한 국가의 정부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위키백과의 2026년 AI 연표, 데브플로커스의 6월 AI 기술 업데이트 블로그, 그리고 머티리얼과 앤스로픽의 2026 AI 에이전트 현황 보고서, 또 동아일보의 국가별 소버린 AI 관련 기사까지 총 4가지 자료를 싹다 종합해봤습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 아찔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2026년 현재, 이 AI가 어떻게 단순한 효율성 도구를 넘어서 국가 안보 무기이자 기업의 핵심 자본이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로 여겨왔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돈 내고 그냥 끌어다 쓰는 유틸리티 같은 거.
네, 근데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그 순진한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그 6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팔깍 뒤집힌 건지 그 타임라인부터 좀 따라가 보죠.
네, 한번 짚어주시죠.
자료를 보면 6월 9일에 앤스트로픽이 엄청난 성능의 클로드 5,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미토스 5를 전 세계에 출시합니다.
네, 아주 파장이 컸던 모델들이죠.
그런데 불과 3일 뒤인 6월 12일, 미국 상무부가 갑자기 긴급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립니다. 이유가 국가 안보였어요. 외국인 사용을 전면 차단하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날 개발자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서비스의 접속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다는 게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무리수 아닌가요?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무리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술적 한계랑 국가 안보의 딜레마가 정면으로 충돌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요? 어떤 점에서요?
앤스로픽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막 초당 수백만 번씩 쏟아지는 API 호출 속에서 이게 미국 내 사용자인지 외국인인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걸러낼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아, 3일 만에 그런 필터링 시스템을 뚝딱 만들 순 없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회 접속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상무부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클라우드 접근을 통째로 차단해버리는 물리적 셧다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통째로 날려버린 거군요.
네. 일주일 뒤에 신원 확인 시스템을 거쳐서 페이블5는 간신히 복구됐지만 국방기관용으로 분류된 미토스5는 여전히 미국 밖으로는 단한 글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태를 지켜본 전 세계 리더들의 반응도 진짜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이 상황을 비유한 게 있더라고요.
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빗대어 경고했던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08년 상황을 복기해 보면 그 비유가 진짜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당시 거대 은행 하나가 파산 위기에 처하니까 그 은행에 돈을 묶어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랑 개인이 연쇄 도산 공포에 떨었잖아요.
이른바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그 함정이네요.
정확합니다. 지금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딱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나 막 GPT 같은 거대 모델이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특정 국가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 API를 기반으로 돌아가던 수십만 개의 스타트업, 병원 환자 분류 시스템, 심지어 물류회사의 자동 라우팅 프로그램까지 일제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거대 AI 모델이 현대 경제에 너무 커져버린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아, 그래서 영국의 톰 터게나드 의원이 남긴 발언도 딱이 맥락이네요.
네, 이제 국가의 주권은 대포가 아니라 코드에 달려 있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남의 나라 은행에 우리 국가의 중추 신경계를 다 맡겨놓을 수 없다는 그런 뼈저린 위기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 EU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즉 CADA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을 세운 건가요?
이 CADA라는 법안은 되게 촘촘합니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서 처리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심지어 그 AI 모델을 개발한 모 회사의 국적까지 무려 4단계로 나눠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땅에 데이터 센터 지어라 이 수준이 아니네요.
네, 훨씬 강력하죠. 이 법안의 핵심은 의존성 자체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기업 도미니 주도하는 유로파 컨소시엄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아, 그 유로파 컨소시엄이요? 네.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6,000개를 투입해서 4,000억 매개변수 규모의 거대 모델을 지금 자체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모델 크기인가요?
아니요. 바로 EU의 24개 공식 언어를 모두 모국어 수준으로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그 영어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서 문화적, 언어적 주권까지 가져오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거죠.
아, 문화적 주권까지? 유럽뿐만이 아니죠. 영국은 아예 BT 같은 거대 통신사랑 금융사가 뭉치고 있고, 인도는 무려 50억 달러짜리 자체 소버린 AI 펀드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네, 한국의 그 독파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도 맥락이 같잖아요. 결국 이 상황을 쭉 정리해보면 다들 미국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못 믿겠으니까 아예 우리 동네에 직접 우물을 파고 거대한 정수장을 짓겠다 이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우물을 파는 주체가 비단 국가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럼 또 누가 우물을 파고 있나요?
일선 기업들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격이 오를지 또 언제 접속이 끊길지 모르는 클라우드 API의 인질이 되길 거부하고 나선 거죠.
아, 그래서 로컬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네. 최근 몇 달 사이에 내 컴퓨터나 회사의 로컬 서버에 직접 다운로드해서 돌릴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의 발전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프 AI의 GLM 5.2, 나 메타의 라마포 셀카웃 같은 모델들을 보면 벤치마크 점수가 장단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클라우드 모델 뺨치던데요.
기술 발전이 정말 무섭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블로그 자료 읽다가 수위 로직이라는 최적화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진짜 뇌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수위 리즈닝 기술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모델을 더 똑똑하게 새로 학습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컴퓨팅 비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쉬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엄청난 천재 수학자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뭐 2? 라고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수학자가 굳이 연습장을 꺼내서 공식이랑 증명 과정을 구구절절 글로 써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답을 할 겁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니까요.
반면에 아주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주면 그때는 단계별로 식을 쫙 써내려가면서 추론을 하겠죠. 수위 리즈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AI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건가요?
네. AI 모델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확신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정답에 대한 확신이 99%라면 불필요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라는 텍스트 토큰을 생성하는데 연산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아, 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돈이랑 전기가 많이 드니까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차원, 즉 잠재 공간 안에서 내부 논리 연산만으로 싹 답을 도출하고 텍스트 출력은 최소화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연산 비용을 잡아먹는 건데 쉬운 문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휙 계산하고 입 밖으로는 결과만 툭 던진다.
정확합니다. 확신이 떨어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만 명시적으로 텍스트 추론 과정을 거치고요.
와, 이러면 확실히 무거운 거대 모델도 일반 회사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훨씬 가볍게 돌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은 굳이 비싸고 위험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낼 필요 없이 자체 보안 환경 안에서 강력한 로컬 에이전트들을 마구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아, 효율성이 미쳤네요.
근데 여기서 사이버 보안의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네. 모델이 로컬로 들어오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자율 에이전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해커들의 표적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진짜 스릴러 영화 같아집니다. 그 보안 보고서에 등장했던 오키드 캠페인이라는 해킹 사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깃허브를 휩쓸었던 사건이죠.
과거에는 해커들이 사람 이메일로 피싱 링크를 보내서 막 클릭하게 유도했잖아요. 근데 이 캠페인에서는 사람을 아예 건너뛰었다고요?
네, 인간의 실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클라우드 코드나 커서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가 알아서 악성 코드를 다운받아서 시스템을 감염시켰다는 건데, 아니 대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인간 개입 없이 AI가 AI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개발자가 코딩 에이전트에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좀 그려줘 라고 명령을 하면요, AI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패키지들을 스스로 검색합니다.
네, 알아서 찾아오죠.
해커들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노린 거예요. 인터넷 오픈소스 저장소에 정상적인 패키지인 척하는 이름이 아주 교묘하게 비슷한 악성 패키지를 수만 개 뿌려놓는 겁니다.
와, 스펠링 하나만 딱 바꿔서 올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AI는 스스로 코드를 막 작성하다가 이 악성 패키지를 아무 의심 없이 다운로드하고요. 심지어 자기 권한으로 실행까지 해버립니다.
헉?
개발자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사이에 AI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이나 브라우저 쿠키를 이미 해커 서버로 다 넘겨버린 후인 거죠.
와, 잠깐만요. 진짜 소름 돋네요. 인간이 속은 게 아니라 너무 부지런한 AI의 자율성이 오히려 독이 된 거네요. 시스템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화면에는 멀쩡하게 완성된 프로젝트가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AI가 1초에도 수십 개씩 가져오는 코드들을 백신 프로그램이 일일이 다 검사하려면 속도가 너무 느려질 텐데요.
과거의 백신들은 의심스러운 코드를 안전한 샌드박스라는 공간에 가두고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악성 행위를 탐지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엄청난 속도를 그 옛날 방식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행하는 순간 바로 털려버리는 교묘한 악성 코드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뭔가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범블비 같은 스캐너가 등장한 겁니다.
아, 범블비요? 이건 어떻게 다른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코드를 아예 실행하지 않는다던데? 진짠가요?
네, 순수한 정적 검사 도구입니다. 코드를 작동시키지 않고 메타데이터나 파일 구조에 담긴 텍스트 패턴만 초고속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실행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나온 요리가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직접 한 숟갈 먹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요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식재료의 원선지 라벨이랑 성분표만 순식간에 스캔해서 독극물을 걸러내는 방식인 거죠. 이게 AI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의 속도를 전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감염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야, 방패 하나는 든든하네요. 근데 해킹도 문제지만 로컬 오픈소스 생태계가 너무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윤리적인 경계선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이슈죠.
이번에 이플레니오라는 곳에서 내놓은 리오 3.5 모델 사태가 딱 그 딜레마를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벤치마크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다들 엄청난 혁신이라고 찬사를 보냈었는데 말이죠.
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일종의 천국이었죠.
결국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누군가 그 모델을 깊게 분석해보니까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존의 오픈소스로 풀려있던 넥스 AGI의 모델하고 알리바바의 큐엄 모델을 그냥 6대 4 비율로 무단 병합, 즉 머지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냥 두 개를 섞어놓고 자기들 신제품이라고 우긴 거군요.
심지어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깊게 막 파고들어서 물어봤더니 모델 스스로가 저는 넥스 AGI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까지 했죠.
아이고, 모델이 자기 출신을 실토해버렸네요.
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여러 AI 모델의 가중치를 막 섞어서 새로운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라이센스 권리는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창작과 표절의 경계는 어디인지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의 인프라 싸움이랑 개발자들의 그 뒷골목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시선을 좀 더 우리의 일상, 비즈니스 현장으로 돌려보죠.
네, 기업들 이야기를 해봐야죠.
기업들은 이 난리통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머티리얼과 엔스로픽의 현황 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응답 기업의 80%가 이미 AI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재무적 가치, 그러니까 ROI를 챙기고 있다고 답했어요.
80%면 정말 엄청난 비율이죠.
더 놀라운 건 기업의 57%가 단순 반복 건물을 넘어서 복잡한 다단계 워크플로우에 AI를 깊숙이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주창했던 토큰 자본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비즈니스 세계에 안착했다는 뜻이죠.
토큰 자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 보유량이나 특허, 아니면 뛰어난 인적 자원을 주로 봤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기업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2020년 현재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부에 얼마나 정교한 로컬 AI 모델과 자율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놨느냐입니다. 이 구조적 가치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된 겁니다.
아, 파이프라인 자체가 자본이다. 그 토큰 자본을 가장 훌륭하게 구축한 사례가 바로 델이더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싸게 돌리던 복잡한 에이전트 루프들을 전부 자사의 워크스테이션, 즉 로컬 환경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네,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클라우드 토큰 처리 비용을 무려 87%나 절감했다고 하죠.
87%면 거의 공짜로 돌리는 수준 아닌가요?
아, 그 노보노디스크 사례 저도 읽으면서 좀 안 믿겼거든요.
신약을 개발할 때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임상연구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최고급 전문 인력들이 꼼짝없이 10주 동안 이 문서 작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10주면 두 달 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노보스크라이브라는 AI 플랫폼을 도입한 후에 이 10주라는 시간이 단 10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10주가 10분이 됐다는 건 단순히 타자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 엄청난 시간의 붕괴가 가능한 건가요?
인간 한 명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요약하는 그런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의 AI가 투입되는 거군요.
네,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하나의 에이전트는 환자 임상 데이터를 엑셀에서 막 추출하고요. 다른 에이전트는 FDA의 최신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색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네요.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이 두 가지를 교차 검증해서 초안을 쫙 작성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수천 개의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겁니다.
진짜 미쳤네요. 로레알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사례를 보면 그 병렬 처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로레알 사례도 아주 흥미롭죠.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특정 지역 캠페인 데이터를 보려면 IT 부설에다가 대시보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며칠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메인 오케스트레이터, 즉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네, 지휘자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클로드가 영업사원의 질문을 딱 분석한 뒤에 데이터베이스 뒤지는 에이전트, 수학 계산하는 에이전트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무려 99.9%의 정확도로 답을 내놓는다고 해요.
아,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쇼피파이가 도입한 사이드킥이라는 에이전트 이야기인데요.
아, 쇼핑몰 사장님들 쓰는 그 기능이요?
맞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언어, 즉 SQL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들의 쇼핑몰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일반인이 배우기엔 좀 어렵죠.
근데 이 사이드킥 도입 이후에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 요즘 비 오는 날에 우리 몰에서 뭐가 제일 잘 팔려?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요.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서 분석 결과를 예쁜 그래프로 딱 보여줍니다.
이야, 기술이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 자체를 아예 허물어버린 거네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했던 장벽을 부수고 인간이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번역기이자 최고의 비서가 생긴 셈이죠.
하지만 기술이 이렇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빠르게 침범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과 거대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2026년 상반기는 기술 혁신만큼이나 거대한 성장통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위키백과 연표에 정리된 사건들만 봐도 그 마찰의 크기를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내놓은 그록 모델이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 때문에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통신 규제청 조사가 들어간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 딥페이크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게다가 플로리다주 정부는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기업이 안전조치보다 이익과 속도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였죠.
네. 영국 오프콤 조사도 그렇고 각국 규제기관들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챗GPT에 광고가 도입된 것도 논란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런 논쟁들은 우리가 뭐 누구 편에 들기보다는 파괴적인 기술이 구시대의 법망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도기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100% 옳다고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런 거시적인 갈등보다 개인과 AI 사이에 생겨나는 아주 기묘한 심리적 마찰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그 구형 모델인 GPT-4o가 2월에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 즉 퇴역을 했을 때 벌어진 일 말이에요.
아, 그 가디언지 보도 말씀하시는군요. 수많은 사용자가 마치 가까운 친구나 반려동물을 잃은 것처럼 깊은 슬픔을 느끼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요.
네네. 아니 무슨 프로그램 종료됐다고 애도를 합니까?
그게 AI가 인간의 감정적 빈자리를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보여주는 좀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지표인 거죠.
와, 근데 또 반대로 AI에게 애착을 느끼는 한편에서는 내가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그 오사카 발라르 인텔리전스의 기술을 보셨군요.
네, 그 푸딘 AI라는 기술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숨이 턱 먹히던데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퀄리티가 인간과 완벽하게 구별 불가능해진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인간을 구별해내는 겁니까? 텍스트를 검사하나요?
아니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글을 써내려가는 인간의 동역학적 과정, 즉 육체적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키보드 치는 거요?
네. 타작을 치는 속도의 미세한 변화, 문맥을 생각하느라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있는 지연 시간, 심지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고치는 패턴까지 분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했던 그 육체적 리듬을 검사해서 아,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고민이 담긴 글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결과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과정의 불완전함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작성한 문서가 진짜 내 생각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키보드를 누르는 리듬과 멈춤까지 AI한테 감시받고 검사받아야 한다니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진짜 묘한 기분이 드네요.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단순 반복 업무가 다 AI한테 넘어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인간 직원들은 회사에서 대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타자 리듬만 예쁘게 치는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하, 다행히도 보고서 데이터는 우리가 우려하는 디스토피아와는 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잉여 시간이 어디로 향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오, 궁금하네요. 다들 뭐 하고 있대요?
응답자의 66%가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0%는 동료나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무려 70%는 새로운 기술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아, 잘렸거나 놀고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즉, AI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 판단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통계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2026년 AI 생태계의 거대한 지각변동 어떠셨나요?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 클라우드 독점에서 벗어나 소버린 AI라는 방벽을 세우고 있고요.
네, 개발자들은 깃허브를 떠도는 악성 에이전트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한편 기업들은 에이전트들을 교양학단처럼 지휘하며 엄청난 ROI와 토큰 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타이핑 리듬까지 감시받는 사회적 마찰을 겪고 있고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절대 느려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결국 살아남는 방식은 기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맞춤형 에이전트로 토큰 자본을 축적하고 국가는 소버린 AI로 생존을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인적 자본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타자치는 리듬으로만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전략적 가치와 관계의 힘을 기르실 건가요? 오늘 공유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